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날마다 우리를 늘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여섯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군맹무상,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코끼리를, 그 장님들이 이제 코끼리를 그 만졌는데, 코를 만졌던 그 장님은, 아, 코끼리는 꼭 뱀처럼 생겼더라. 그리고 상아를 만졌던 사람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 마치 코끼리는 뿔처럼 그렇더라. 또 귀를 만졌던 장님은 뭐랬습니까? 아, 이 코끼리는 부채 같더라. 또 배를 만졌던 장님은 무슨 거기에 코끼리는 이게 벽 같더라. 또 다리를 만졌던 이 장님은 무슨 나무 같고 기둥 같다. 그리고 꼬리를 만졌던 장님 뭐라 했을까요? 코끼리는 마치 이게 로프 같다, 줄 같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장님이 만진 코끼리를 전체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코끼리가 됩니다.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성경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알면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로마서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로마서 2장에서 3장 18절까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누구냐라고 하는 안트로폴로지죠.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인간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론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는 무언가 하면 구원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다민족 또 다문화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렇게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신들을 이 로마는 자기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로 바꾸었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로마 사람들은 허큘리스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12월 9일,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LA를 방문합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로는 학술 발표회, 또 두 번째로는 상은회인데, 제가 그 LA 가려고 할 때는 하비에서 사우스웨스트를 타고 LAX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비로 안 가고 그 조지 부시 공항으로 가면은 훨씬 항공편이 많고, 그리고 공항도 보니까 LA 쪽에는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직입니다. 한때 한국에 있는 신학교 학장님 이런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로 향한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뭘 믿든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의 세 번째 구조는 뭐냐?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가 성화론, sanctification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born again 했으면 born again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 삶 가운데 신자로 살라 하는 신자의 생활을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와 축복으로 그렇게 로마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 제가 젊은 시절에는 미국을 배울 때에 미국은 멜팅팟이다 라고 예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멜팅팟이라는 이 말보다 뭐였습니까? 샐러드 볼이다. 그래서 멜팅팟은 이게 짬뽕처럼 다 집어넣고 끓였는데, 지금 미국은 그게 아니고 다양한 언어, 문화, 이런 전통 같은 것이 함께 있는 샐러드 볼과 같은 그런 것이다. 어쨌든 멜팅팟이든지 샐러드 볼이든지 이 둘은 다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2000년에 로마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민족이나 또 문화나 종교를 함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바울은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뭔가 하면 유대인이면 다냐, 네가 유대인이면 뭐 잘났느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바울은 오늘 보면 인간을 이렇게 인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언가 날벼락과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곧 죽어도 뼈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주전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은 꿋꿋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가 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실제로 로마서 2장 1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2장 12절에부터 12절에 16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성경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선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신자가 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불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실제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명되었지만은 낙마를 했죠.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 이 뭐 손가락이 무슨 짓, 뭐지, 뭔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총 쏘는 거죠. 손가락. 자, 이러면 앞으로 손가락을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자, 손가락 두 개는 누구를 갑니까? 아니, 두 개.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을 가지만 세 개는 어디로 옵니까? 세 개가. 자기에게 오죠. 그 말은, 야, 너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야. 손가락 두 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만 세 개는 너에게 온다. 너를 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구조를 알자고 했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가 이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론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유대인도 선민도 죄인이고 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는 활동을 멈추면 뭐라고 합니까? 뇌사. 다양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편지는 누가 받은가 하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희망이나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미국 땅, 그죠? 그 미국 땅은 자유의 나라죠. 그런데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것이 인정되기는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 미국에 보면은 대선 후보 가운데 여자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참정권 투표도 하고 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진 때가요. 1920년 내년에 대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훨씬 전에는 미국에는 여자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투표권도 안 주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도 않겠다. 실제로 평등하다면 평등권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의 공정이나 결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투쟁과 또 피흘림 끝에 평등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두 가지는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사람은 인종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모두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다루면서 선민 유대인의 죄를 먼저 지적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생각할 때요, 선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뉴욕의 랜드마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라고 했습니까? 102층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왜 102층이라고 했습니까? 이 신들에게 왔던 사람이 102명이기 때문에 102층인데, 또 제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 911 때문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지금 사라졌지만은, 저는 동부에 살 때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올라가 봤고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여러분 그 전망대에 올라가고 아래를 쭉 내려보면요 차가 어느 정도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차는 뭐 성냥갑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람은 이게 뭐 성냥처럼 개미처럼 작게 그래 보이죠. 여러분 그 오늘 요 예배 보는 분과 누가 키가 제일 클까요? 우리 그게 고승환 집사 제일 큽니까? 실제로 대니엘 김 집사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둘이 같이 쓰면은 누가 더 클까요? 나하고 아 나하고 그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대니엘 김이 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갖고 두 사람 비교하면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죠. 이 땅에서는 내가 더 무겁다, 내가 더 크게 크다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는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 오늘 말씀에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것은 내가 더 잘 믿는다, 더 잘한다,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미 두 마리가 우리 사람이 봅시다. 개미 두 마리가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 우리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아 여기 개미야 기도 안 찬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바울이 구원론을 말하기 전에 왜 유대인의 죄를 먼저 지적했을까 하는 이 바울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 또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선민 유대인들을 먼저 그들의 죄를 먼저 지적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의 질이 더 악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인으로 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것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우리 요즘 그 할로윈 되면은 그 트리거와 트리트가 이제 캔디를 받으러 다니는데 제가 미국 살면서 몇 번 이 트릭 오어 트릿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던 경우, 심지어 일본의 유학생이 그죠 캔디를 얻으러 갔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프리즈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면은 뭡니까? 쏘은 사람은 정당방위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살인 사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당방위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고 할 때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죽이면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이 되는데 살인도 서로 이렇게 질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환난과 공고가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 유대인의 죄를 먼저 지적하셨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인데 로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가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죄질이 더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라서 막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주름이하고 지혜가 이렇게 막 다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래 무조건 작은 아이가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똑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는 주로 큰 아이를 뭐랍니다. 내가 오빠가 되어갖고 다 알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죠. 이게 뭔가 하면 똑같은 것이죠. 유대인, 너는 선택을 받았고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율법도 주셨는데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꾸만 자기는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지적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월하미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캄캄한 달빛 아래에서 보면 여자들은 다 뭘로 보인단 말입니까? 예쁜 사람, 미인으로 보인다. 그 달빛 아래에서 참 분위기가 좋은 다방 같은 캄캄한 그런 어두심침한 곳에서 보면 여자가 다 예쁘게 보이고 또 달빛 아래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뭐합니까?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달빛 아래에서는 청혼을 하지 말아라. 대낮에 보면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면 제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컴컴한 데서는 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은 그걸 주셨는데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죄질을 더 나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이나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풍성함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것을 멸시한다, 우습게 만든다 하는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정같이 붉은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동안에 주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제일 많이 들었던 그룹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을 줄줄 다 알고 있었죠. 이들은 십일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율법을 자기에게 좋게만 이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했다라고 주님은 책망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경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알고 잘 빠지는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을 잘 알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좋을 대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재질이 더 나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유대인을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법을 알고도 피해 나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당신들이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 말씀에서 빠져나가고 자기 좋게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나는 빠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만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도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런 용기는 사라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나는 사사건건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진 게 뭡니까? 너는 어떻게 사느냐? 먼저 너부터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쓴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또 이삭의 아들이라고 쌍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둘 다 잘 보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살다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 여러분 뭐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신 분 있습니까? 메시 우리 보니까 몇 분이 고기를 까딱까딱 하는데 그 본 적 혹시 없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배경은요 미군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참전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면요, 모바일 아미 서지컬 하스피탈에 가고 야전 병원이 그 됩니까? 한국들이 참석해 갖고 그 일어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우리로 말하면 약간 이 코미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때 그 한국의 개그에 볼 코미디 보니까 이게 군대에 대한 이런 개그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군대 개그 보면은 재미있고 웃긴 일이 많은데, 실제로 군대 생각해 보니까 실제 재미있고 이게 이렇게 뭐 이 좋은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21세기는요, 지옥도 사람들 말 가운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너가 뿌린 대로, 너가 사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식당 옆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불쌍해도 진짜 너무 불쌍하죠. 배고프면 뭐 장발장처럼 깨고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식당 옆에서 굶어 죽고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옆에 살았고 또 한 집안에서 같이 또 그 믿는 집안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장에는 한탄스러운 존재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살았고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무엇입니까? 고집,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때문에 자신을 꺾지 못해서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복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고집이었습니다.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꺾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는 고집이 뭡니까? 똥고집이죠. 그죠? 전혀 필요 없는 고집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런 목이 뻣뻣하다면 그죠? 좀 교만한 사람이죠. 전혀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뻣뻣하게 그래 말해라, 난 내대로 한다. 결국 복음을 듣지 않은 유대를 향해서 너희들 참으로 목이 뻣뻣하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고 죽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늘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집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삶이 됨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보고 또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